오늘 말씀 제목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길지 않은 간단한 성경 우리가 오늘 보시는 부분에 엄청난 주제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말씀, 고난, 영적 싸움, 그리고 영광입니다. 사실은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구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말 애쓰고 진지하고 동시에 주어진 각자의 생활 환경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또한 서로 간에 변화시켜가는, 그래서 주님의 동역자로 사는 지혜, 용기, 믿음을 주고받는 그런 깊은 영적 관계가, 그 많은 다이내믹스가 한데 어우러져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지난 주일 말씀에서 보셨는데요. 이제 바울 사도는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이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는 목표를 향해 우리가 갈 때, 함께 갈 때 경험하는 일들이 뭔지, 그와 같은 것들을 알고 신앙의 낙오자가 되지 않고 함께 잘 가도록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되는 희망이 뭔지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고난, 영적 싸움과 영광, 이 네 가지 주제들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이 13절 한 구절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딱 이 한 구절에서 성경의 본질과 또 성경의 특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딱 한 구절인데 정말 아주 중요한 것을 가득 품고 있는 그 구절입니다. 우리가 읽으셨지만 이 말씀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 한 구절 말씀 속에 우리가 보면 성경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고안해낸 내용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진리,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의 본질입니다. 그게 진짜 본질이에요. 성경이 뭘까? 사람이 그냥 편집하고 좋은 내용들 갖다가 붙여서 경건하게 만들어낸 어떤 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내 말이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어떤 그 뜻, 하나님의 어떤 그 진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충분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할 수 있도록 성경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요, 성경을 모두 불태워버린다고 했을 때, 성경을 불태우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들도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없으면, 성경이 없으면 모르는데 그렇게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숨결인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바클레이라는 영국 신학자였는데요. 바클레이가 쓴 이 부분에 데살로니가 전서 주석에 보면 좋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바클레이는 주석으로 보기보다는 그분이 쓴 어떤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제가 은혜를 받아서 볼 때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이 부분과 연관해서 썼냐 하면 어떤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원주민들 말을 이제 배워서 위클립 선교사처럼 이제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지금 복음을 얘기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 십자가 그거를 보면서 반기고 그래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하나 천국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옥은 어떻게 했을까요? 반대죠. 십자가에 대해서 화가 나 있고 그 다음에는 어두운 길로 향하는 어둠으로 내려가는 듯한 그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걸 본 원주민들이 매우 화를 냈습니다. 그림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그래 싫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뭘까요? 그림을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됐지. 그림 없으면 됐지. 불태워버리면 천국 지옥도 없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림 불태웠다고 천국 지옥이 사라지나요? 성경 불태운다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사라집니까? 복음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귀를 막으면 문제가 없어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주민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린 유다의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아김이라는 왕, 그 요시아의 자손인 여호아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36장에 보시면은 그 기록이 쭉 되어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그가 한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후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불에 태웠다. 여후디라는 사람은 이제 그 신하예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건네줬습니다. 바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여호디아가 받아서 그것을 이제 왕 앞에서 읽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듣고 있다가 서너 칸 내려가면 가져와라. 그래가지고는 쭉 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난로, 지금 추운 날이니까 난로를 펴는데 난로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난로에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의 마음에 흐르는 생각이 뭔지를 아시잖아요. 말씀하시기를 너는 왜 바벨로니아 왕이 와서 유대 땅을 멸망시키고 정복할 거라는 말을 기록했느냐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말씀을 싹둑 잘라가며 화로 속에 던져버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은 사람 마음을 다 읽으시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싹둑 잘라버렸다는 것이죠.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까지 자신이 안 듣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 만물에 적용되는 영적 법칙이 그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 우리가 이 물질 세계를 살 때도 자연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 영의 세계에는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게 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그래서 성경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입니다. 자, 성경의 본질이 그러면 성경의 특징이 뭔지 이 13절에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성경의 특징은 뭐냐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게 움직인다는 것이요, 움직이는 at work라고 이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헬라어의 어떤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했냐면 에네르게오라는 말입니다. 에네르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일본 사람들이 뭐를 에네르기라고 그러죠? 에너지를 에네르기라고 그래요. 에네르기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에너지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성경 원어의 에네르게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단어가 생겨났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의 인생에 에너지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인생의 에너지는요, 우리가 몸이 있으니까 우리는 먹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 또 힘이 생기죠. 먹은 것대로 그것이 또 다 칼로리가 돼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영과 육신으로 총합되어 있는 사람 인생에 움직이는 그 에너지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서 생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에너지는 계속 성경을 믿고 마음에 확신하는 사람의 인생에 계속해서 그 에너지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그 속에는 영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실제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영이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먹으면 굉장히 힘들었다가 먹으면 눈이 반짝해 하는 얘기를 하죠. 그런 느낌. 네. 근데 우리의 영에도 살아가는 힘이 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맞이할 때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주는 일은요, 우리가 에너지를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영의 에너지, 하나님의 복음을 같이 나눌 줄 아는 것, 그와 같은 일을 크게 기뻐하는 것, 웰컴하는 것, 그것이 우리는 서로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교육자에게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교육자에게 교회가 큰 축복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각 사람의 적극적인 긍정하는 모습, 그런 말씀 따라 변화되는 것은 그러한 모습을 간증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권유하는 그 모습이 어느 것보다도 큰 축복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같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이렇게 하죠. 13절에 보면 그게 이제 축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어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에 끊임없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특징, 살아 움직이고 믿는 자의 삶의 영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 속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간에 전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역사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연관해서 이어지는 게 고난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보게 돼요. 두 번째, 교회가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에 경험하게 되는 일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셨는데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본받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땠는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았다. 그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교회는 고난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는가? 이게 15절에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라고 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를 거부하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 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 선포되고 전달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 같은 공동체 교회를 향한 그들의 그 같은 파괴시키려고 하는 일은 우리도 겪었지만 여러분도 겪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었듯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핵심이 되어 있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교회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면은 그래서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적대자가 된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람에게. 교회에 대해서만 핍박을 하는 게 아니죠. 교회가 생명의 복음,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바로 가장 큰 위기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일이죠.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외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기에서 건진받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복음인데요. 그 복음을 가로막는다면 사람 죽는 것을 오히려 일으키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 살아야 하는데 모든 사람을 죽이는 길로 하는 일이 유대인들이 교회를 막아버리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적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유익은 전혀 없이 사람의 살 길을 막아버리니 모든 사람의 적이 되어버리는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궁극적인 존재는 사실은 유대인들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은 어떻게든지 심한 어려움을 겪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런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16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용기를 내라. 너희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은 내가 이미 겪은 것이다. 나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자칫하면은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기가 쉬워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뭔가 안 돼서, 내가 준비가 안 되고, 내가 하기가 쉽습니다. 그건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주님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자꾸만 어떤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힘들어요. 그게 고난의 한 성격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일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어두운 세력이 우리에게 던지는 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곧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핍박은 예수를 핍박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같은 일을 경험했죠. 호련한 빛에 놀라서 떨어졌잖아요, 말해서. 그 다음에 눈이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묻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있었을 때 그가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그때 대답이 뭐니까? 나는 빛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몰라도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교회와 예수님이 교회를 완전히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일시하는데 우리는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아니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아니올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예요. 예수님 보실 때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핍박은, 특히나 복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교회에 대한 핍박은 예수에 대한 핍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겪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 이제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이 저지른 일을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다. 자, 이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는다는 말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에서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자기 자신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다고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이방인들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의 빛으로 드러나는 일을 거부했어요. 착각하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나 회개하고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살 때 회개하기 전에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열심을 다 내었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며 교회를 핍박했던 일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계속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요, 요한복음 아까 16장의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부분을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소속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 유대 사회에서, 커뮤니티에서 매장시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핍박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착각을 크게 증폭시키는 존재가 어둠의 세력입니다. 어둠의 왕입니다. 사람이 착한데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는 게 아니고요, 사람 마음 속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런 착각이 있는데 그거를 더욱더 증폭시키고 부추기는 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어긋난 생각과 어긋난 열심을 지닌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만족시키는 일에 주력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생명을 구하고 생명이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그들은 스스로를 모든 사람의 적으로 스스로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를 지금 15절 후반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가 품은 게 보석이 뭘까요? 교회가 지닌 보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보석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가지고 있는 보석입니다. 우리 각자가 또한 우리가 구원에 그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물이신데 그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진정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인 것이죠. 그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가로막아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죄보다 더 심각한 죄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십니다. 그러나 죄의 분량이 차면 거기에 따른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자꾸 일이 터져요. 자꾸 분열이 일어나요. 말씀보다 다른 일에 순위를 둬야 한다는 혼란이 마구 야기됩니다. 그럼 그 일은 뭐죠? 그냥 정신 사놓은 일이 아니에요. 깨어서 정신 차리고 교회가 그 회에 닿으려고 할 때 고난이 닥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가로막히고 말씀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어떤 혼란도 분열도 그것은 결코 사람의 일에서만 시작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올해 어떠십니까? 아, 나는 이미 극렬한 고난에 있습니다.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말씀 보려고 하면 왜 이렇게 다른 일들이 생기는지 성경 일독표를 가지고 가게 갔는데 어디 있는지도 이미는 모릅니다. 뭐 이러시는. 자, 끝까지 붙드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의 특성,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에너지예요. 에너지 드링크 드실 때마다 주님의 말씀부터 먼저 드링크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는가? 주님의 말씀이 혹시나 나는 나에게 외면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 어떤 것도 우리를 더 영적으로 살게 하는 것은 없어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고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영적 싸움, 그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교회가 겪는 다른 하나의 고난은요, 모이기를 방해하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는데,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 있는데 매우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사단은 가로막습니다. 말씀을 가로막는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나누려고 모이기를 원하는 그 일을 방해해요. 왜 잘 모여지질 않지? 그냥 모이면 되는데 말씀을 나누는 어떤 그러한 목적이 되면 아주 안 되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어두운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의 말씀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사탄이 어떤 식으로 방해했는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갈 때 그게 딱딱 막히는 거예요. 아, 사람만의 일이 아니구나.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와 같은 것들을 영적인 이해로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가 여기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 번에 가고자 했고 특히 나 바울은 특히 하면서 자기를 강조해요. 한두 번 가고자 했다. 그러니까 한두 번 가고자 했다는 게 그냥 딱 한 번 했고 두 번 끝, 그게 아니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됐다는 것입니다. 계속 가려막혔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만나기를 열망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 그 교회를 만나기를 열망했을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워낙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서 좀 친근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거 아닙니다. 물론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한 사람 같지만 매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사랑, 아버지와 같은 사랑, 그것이 표현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참으로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것보다도 먼저 영적 혼란과 싸움과 고난에서 이기는 길은, 즉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길은 절대로 홀로 서는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냥 돈독하고 사람들은 어떨 때는 걸리적거리기만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연결이 되는 그 일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고난이 온다는 것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힘을 내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바울사도는 어떻게든지 그들을 다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막아요? 모이기를 방해하는 사단이 계속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치 부모가 아이를 볼 때 아이가 위험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내버려 두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마음이 조아려지고 어떻게든 도우려 하잖아요. 그 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 품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 심정이에요. 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권해주고 모이기를 힘쓰도록 하는 그 일, 그게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워런 위어스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워런 위어스비가 이 부분에서 매우 지혜로운 코멘트를 했습니다. 자, 한번 인용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말씀은 지역교회가 참으로 귀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어려운 때 함께 일어나고 서로 격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용사들이 아직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그가 혼자 아님을 깨닫게 하셨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영적 싸움이 있다고 여겼고 이제는 그만 포기하겠다고 생각했다. 바울도 자신이 못 가는 처지 속에서 디모데라도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유는 교회를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혼자 떨어져 있는 성도는 사단의 영적 공격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함께 해야 한다. 영이 핍절해 가는데 내 영의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함께 해야 내 영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복음 앞에 우리가 오픈되어야 내 상태를 제대로 진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야. 너는 너의 그 지금 상태로 괜찮아라고 만들려는 것이죠. 그게 고립시키는 겁니다. 사단이 방해했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방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방해했다는 말은요, 아주 재미있는 말입니다. 경주를 하는데 이제 내가 달리는 그 라인이 있잖아요.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난 내 라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 선수가 자기 라인으로 안 가고 갑자기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 라인으로 커리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멈추든지 부딪히든지 탈선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같은 일을 지금 얘기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달리다가 스탑하게 만드는 그 일을 사단이 방해했다는 말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이제 좀 화면이 떠올랐어요. 어떤 화면이냐면은 그 한국 빙상 좋아하세요? 빙상 게임 쇼트트랙 게임 있잖아요. 기가 막히죠. 좀 그렇게 그냥 조그만 대로 뺑뺑뺑 돌면서 그렇게 순간에 막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해서 막 한국 선수들 금메달 많이 따잖아요. 참 대단해요. 예. 그런데 이거 반칙하는 거 아시죠? 반칙. 뒤에서 발을 툭 건드려가지고 무너지게 만들고 몸을 슬쩍 밀어가지고 와르르 넘어뜨리고 그게 방해한다는 거거든요. 사단은 그렇게 교회가 모이는 걸 방해해요.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탁 딴지를 걸어요. 그러니까 큰 사고라든지 뭐 그래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런다 해요. 그러나 그런 일보다는 작고 사소한 것들입니다. 마음이 상하거나 무기력하거나 모임을 생각하면 불편하거나 다른 일이 갑자기 앞서는 그런 여러 혼선,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모이기를 원치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그런 일을 단순히 앞으로는 단순히 보지 않으시길 바라요. 편의에 따라서 안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모임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일이 자꾸만 생기고 자꾸만 편했다가도 모임만 생각하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지금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 내가 돌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거하고 그냥 오늘 내 호르몬이 잘 분비가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듯 모임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음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아멘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현장에 내가 어떻게든지 가서 주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겠다고 해보십시오. 아멘? 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도 같이 우리가 일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너무도 아름다운 것은, 너무도 귀한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잖아요. 이런 걸 조심해라 하는 것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이러한 것이 기다린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로 우리가 보는 내용입니다. 영광입니다. 이런 것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영광.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큰 선물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현대사회 속에 스트레스 참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 생각하고 고난 생각하고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그런 것들 등등 생각하면 어때요? 스트레스가 더 가중되는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마치고 아버지 집에 임할 때 우리가 지니는, 우리에게 이미 있는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은 뭐냐면 영광과 기쁨과 자랑할 면류관입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의 영광이고 자랑의 면류관, 기쁨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간 분들도 우리가 다 만나겠죠. 그리고 우리도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우리 다음 또 세대들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는 천국에 조인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만남은 기쁨이죠. 기쁨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천국에 서로 만날 때 기쁨 참으로 큰 것이죠.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런데요, 거기에 더해지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죠? 더해지는 것은, 그 기쁨은 서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섬기고 순종하고 세워가고 살아간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기쁨 플러스 그 삶을 살아가고 삶을 살도록 세워갔던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세워가는 삶을 우리 모두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면류관을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자랑할 면류관을 얘기를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그 면류관을 얘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그 장면이죠. 근데 그 장면에서 이 24 장로들이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고 그 면류관을 다시금 내놓으면서 그들은 큰 그런 영광의 존재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 자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24 장로는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의 삶에 모든 사람이 선악간 행한 것에 대해서, 특히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행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고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 수고한 그 일에 주님은 기억이 있으시고 주님은 자랑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면류관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에듬이라는 말, 왕들이 쓰는, 왕족이 쓰는 그 관이 있고요. 하나는 스테파노스라는 운동 경기에서 경주에서 승리한 승리자가 쓰는 면류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바로 경주에서 승리한 그 면류관이에요. 믿음 내 삶에서, 믿음 생활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뭐 하나 쓰고 다니겠죠? 뭐 쓰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생각하면 어떤 분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에 가면은 두 가지 종류의 모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털 모자고 하나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그런 얘기하는 분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상한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면류관을 얘기를 해요. 면류관은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영광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 그만큼 내 삶을 소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가 주님 앞에 부음받은 그 전제처럼 되었다 그랬죠. 그 드링크 오퍼링처럼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다 드렸다는 것이죠. 그게 영광이 됐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세상은 그런 것들을 가로막아요. 모든 것이 그냥 세상에서 시작되고 세상이 끝나고 천국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가봐야 알지라고 끝납니다. 근데 천국에 대한 영광이라든지 그런 것은 성경에 보면 매우 촘촘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준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은 어디일까요? 아버지 집이에요. 이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 이 영광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19절에 보면 가장 맨 앞에 부분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 맨 처음 부분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각 장마다 맨 끝에 부분은 주 예수께서 오실 때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이거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예요. 우리의 이 시각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안구를 정화시키는 일이에요. 영적인 안구를 정화시키는 일을 바로 이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오시고요. 이제 곧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복음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복음대로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그 일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